자, 우리가 중세교회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중세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수 있는 이제 개혁에 대해서, Reformation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이제 좀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당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 거룩의 개념과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밖에 어떤 타락이 있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세교회 때 우리가 보는 그 교회의 타락은 주로 서방교회를 보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이제 분리돼서 나갔고,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웨스턴 처치에서. 서방교회의 타락을 볼 텐데, 서방교회는 쉽게 말하면 당신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작은 그 무브먼트도 있었고, 분파들이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도 했고, 싸우려고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 당시를 대표하는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되죠.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의 타락의 모습이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하는 모든 예식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이 성경을 떠나서 스스로 만든 전통과 교리와 예식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타락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당시에 타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것인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혁신앙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개혁신앙은 어떤 것에서 그러면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에 가감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올바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있어서는 모든 기독교가 거의 공통적으로 같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별이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가톨릭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무엇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고, 개혁신앙은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개혁신앙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요새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 개혁신앙과 그 밖의 에반젤리컬 처치들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들의 예배 요소나 그들의 미니스트리나 그들의 모든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뭐 명하거나 금한 것 외에 그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컨템포러리 워십 같은 것도 뭐 열린 예배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들이 종교 개혁 시대의 그 타락한 교회의 원리들이었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뭐 여러 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전통을 만들어내고 예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성사라 그래요. 우리는 성례라고 부르지만 그 성사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전통과 성사들을 행하고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고 죽은 사람도요, 성사를 받고 죽으면 그 자체로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잠시 어디 머물다가, 연옥에 머물다가. 성사가 그걸 주는 거예요. 성례가. 굉장히 심각하죠. 정말 우리가 말하면 false hope예요.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을 때 세례 한번 받았다고, 죽을 때 종부 성사 한번 했다고 천국에 갈수 있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소망을 준다는 거죠. 또 죽을 때, 어린애가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죽은 애들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애들은 또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식 자체가 그런 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효력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 권세를 줍니까? 그런 예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떠나서 교회가 스스로 정한 전통과 그런 예식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성경의 권위와 동등해요. 왜 로마 캐톨릭은 항상 성경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더 위에 와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것, 교회가 정한 전통과 예식이 말씀하고 똑같은 권세를 갖는 거예요.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냐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그 이 장례식을 가보면 모든 장례식의 절차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그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성경이 어디에서 명하셨나요? 금하시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인 숭배와 형상 사형. 그러니까 성인들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성인들은 왜 숭배하죠? 그들은 공덕이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이 일반 평신도들은 성인의 반열에 끼질 못하거든요. 공덕이 부족해서. 그 공덕을 좀 나눠 가지려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들을 만드는데 형상도 누구 형상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형상을, 나 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니면 예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요셉도 좋고, 뭐, 열두 제자들도 좋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런 형상들 하나는 꼭 가지고 있죠. 그게 무슨 복을 주는 것 같죠? 그거라도 있으면. 그리고 그 앞에 촛불까지 켜놓고, 그 앞에서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제복. 사제복 같은 것도 이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사제들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이거 가지고도 엄청 싸웠어요. 교회 역사 때. 근데 목사들이 조금 그런 게 좀 있죠. 지금도. 뭔가 입어야 이게 뭔가 더 거룩한 목사로서 백성들을 자기가 뭐 중보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그 목사님, 뭐, 양복이 너무 해져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연옥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옥교리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차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만 천국 가는. 자기 행위가 구원의 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형상. 뭐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형상 사용하는 거하고. 십자가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물을 숭배했죠. 이 유물이 있는 교회. 뭐 성인들이 썼던 유물. 이런 것들이 어떤 효력을 주고 그런 것이 있는 교회가 좀 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과 사순절에 금식을 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금식이 자원도 아니고 이제 매 금요일마다 이 특별히 이제 사제들은 그다음에 사순절은 왜 부활절과 그 고난 그 기간을 통틀어서 다 그 시간에도 금식하는 뭐 이런 것들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이제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 성찬 중심의 제사가 돼버리고 성찬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교제의 효력이 아니라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날 또 찢어지고 또 흘려져서 또 주는 제사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사로 바뀌어서 그들의 예배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메스예요. 미사. 미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제의 독신제. 성경에 언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독신으로 살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막 더럽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제의 독신제 뭐 마찬가지죠. 신부 말고 그 밑 수녀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판매는 우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화채설. 화채설이 그거예요.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마실 때에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게 실제로. 그리고 떡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가루 하나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루 다 나눠준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포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고 딱 완전히 씻고 혓바닥으로 다 핥아먹고 그런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그것이 가르치는 복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참여해도 무슨 엄청난 은혜가 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에게 성경 읽는 거 금지했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례가 성경이 정하지 않은 성례까지 몇 개죠? 일곱 성례예요. 우리는 몇 개죠? 우린 두 개죠. 뭐하고 뭐죠? 세례와 성찬. 그거 외에 예수님이 명하신 성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섯 개를 더했어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성례들이에요. 그것도 이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캐톨릭은 외경을 인정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학이 이제 중세 때 더 만들어지냐 하면 마리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리아는 원죄 없는 여인이었다.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의 원죄 없음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까지 만들어지냐면 성경의 무오성은 우리가 믿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로마 캐톨릭은 어떤 누구의 무오성을 믿냐 하면 교황의 무오성. 교황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최고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죽음 없이 승천했다. 예, 마리아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갔다. 그렇게까지 하죠.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정해서 발표하면 그게 말씀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볼 텐데 좀 시간이 없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관. Doctrine of the Bible.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 들어가 있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성경 플러스 외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과 예식과 교회의 칙령과 교회의 관습 이것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가끔 칙령을 발표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성경과 똑같은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관습과 예식.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관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 쪽으로 가게 되고, 성인을 숭배하게 되고, 성지순례가 더 도움을, 이렇게 공덕을 쌓게 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고, 십자군 전쟁까지 가야 되는.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를 여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캐톨릭이 믿는 것은 잉여 공로설이에요. 잉여 공로설. 잉여라는 것은 이제 남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들 얘기하냐면 성인들. 그러니까 성인들로 인정된 자들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점이면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한 300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인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요청해서 그 공로를 내가 받아서 점수를 내 점수로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를 오직 은혜로 내 의의로 갖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공로가 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만으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로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의 공로를 또 필요로 하냐고요?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구해야 돼요? 뭐가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라는 게 세인트라는 거죠. 성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세인트예요. 거룩한 자들, 홀리원, 즉 천국에 속하기에 합당한 자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 중에 성인들이 있고 아직도 이 뭐예요? 이 밑에 그 밑에 평신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별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너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성례관은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례 중심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말씀은 필수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중세교회는 뭐가 필수냐면 성례가 필수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이 필수가 아니라 말씀은 몰라도 되고 성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일곱 성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세예요. 영세. 영세는 알죠. 우리가 받는 세례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교 시에 받는 세례. 유아 세례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견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예식. 그러니까 내가 영세 받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견진이라는 것까지 받아야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예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성사, 뭐 혼배성사라 그러죠. 이제 혼인할 때에도 이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또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위로와 치유를 주는데 죽기 전에 이 종부정사를 해주면 이제 뭔가 더 점수가 쌓여서 이 종부성사 때문에 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신부님 불러가지고 종부성사 꼭 받게 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준다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품 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받을 때 하는 예식, 신품 성사. 그 다음에 고해 성사라는 거 아시죠? 그 신부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성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성례들이 나에게 거룩함을 주고 거룩함에서 더 자라가게 하고 구원을 주는 효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성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식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짓 소망을 주는 겁니까?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식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정치인데 계급 정치예요. 제일 위에 오는 계급은 교황이죠. 교황은 원래는 종신직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던데 원래는 종신직분이고 사도직이 계승되는 거죠. 어파슬이에요. 교황은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에 이어서 사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황의 자문기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추기경들이라고 자문기관이 있고 추기경 많이 없죠. 한 나라에 추기경 생겨나면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주교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교구, 우리 얘기하면 총회, 뭐 노회 이런 것처럼 대교구가 있고, 교구가 있고, 또 어느 지구가 있고, 뭐 동대문 지구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세 때는 교황청이 부패해서 이제 완전한 권력기구가 되고, 그냥 엄청난 정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이 교황청이 세금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을 받았어요. 백성들한테 띄어서. 예, 그래서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고 도덕적 타락, 수도원이 부패하고 성직이 매매되고. 성직 한번 가지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돈 주고 샀어요. 목사 되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종교개혁 때의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칭의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성사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성인들의 공로를 좀 얻어서 교회의 전통과 예식을 따라감으로 내 점수가 쌓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자마자 절대 못 들어가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라고 부르지도 않죠. 일반 평신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아니 더 나아가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아닌 게 지금 가장 큰 타락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개혁신앙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개혁신앙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의 문제 때문에 칭의의 교리가 올바로 잡히고,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냐 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 우리의 뭐가 더해져서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만으로 올바로 회복이 되고 그 교제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올바른 레포메이션의 그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뭐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에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진짜 평강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네, 루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죠. 가면 갈수록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다가, 로마서 해석하다가 예수님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죠, 거꾸로. 기독교에는 좀 기뻐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항상 그 특징이 뭐예요?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맨날 이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지도 않고 천국 가나안 땅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들. 우리도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천국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일에 좀 더 이제 중세교회 개혁신앙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서방교회가 로만
캐톨릭이고 거기서
우리가 나왔죠.
네네네. 동방교회는 지금 어떤? 동방교회는 이제 지금 어떤 쪽으로 가냐면 동방교회도 굉장히 나눠졌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오르토독스 이런 쪽으로 다시 분파가 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거의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방교회 쪽은 아니고 우리는 서방교회 쪽에서 이렇게 공교계획한 걸로 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오직 은혜로 또 예수님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모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도 늘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확인하고 또 만족을 누리며 더욱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형제자매들 섬기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